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하였는데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는데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시 봅니다. 다윗이 에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하시오. 7년 6개월이더라. 1000번째 예물 431번째 목요로 556번째 김창기 권사님입니다. 8월에 있을 YB 젊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창규 청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운영자 이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눈을 들어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셔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풍량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싶어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헤브론에 관해서 아십니까? 헤브론은 남쪽 유다죠. 유다에 속한 도시인데 보통 성읍들보다도 훨씬 더 큰 성읍입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그곳에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광야처럼 메말라 있지만 중간중간 도시들에 가보면 물이 있고 나무들이 생물들이 살고 있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이 바로 그 헤브론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단순히 그 땅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는 당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죠. 그러니까 2m 30에서 한 3m 가량 되는 거인 족속들. 그리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이 헤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함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나서서 내 나이 80이지만 내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갈렙이 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장소가 아주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묻힌 무덤도 그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로 거하였던 장소가 바로 여기 헤브론인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고 그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과 믿음의 흔적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 땅을 달라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한 15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땅을 밟을 때에 그때의 감정은 제가 지금 이 땅을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이 땅 위를 걸으셨을 것이고 그때 제가 보고 있는 하늘과 그리고 주변 땅들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보셨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게도 감정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곳에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귀해 보였습니다. 단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땅을 밟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갈렙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들의 조상 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건너와서 이 헤브론 땅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은 우리 조상의 땅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헤브론, 교제. 물론 다른 의미로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던 아주 뜻깊은 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도 이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헤브론은 이와 같은 유서가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 게다가 민심은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로 다 돌아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윗에게는 호재였죠.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중에 어느 한 도시로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면 모든 상황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도하지만 모든 상황들이 좋고 순적하고 그렇게 당연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도망을 다니고 있던 광야와 그래서 외로운 나른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형성되었던 신앙의 습관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정도는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눈에 크게 띄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늘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조금 내 소원만 하나님께 다다다다 하고 아멘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도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면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틈만 나면 틈이 안 나면 틈을 내어서라도 기도하죠. 단순히 새벽에 한번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말로 성숙하고 연단을 받으면 무시로 수시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기도 부탁을 받으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돌아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하냐? 왜 기도하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분인 줄 경험을 하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성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감기는 곳으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만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요 이르듯 어디로 가리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죠. 사울이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그럼 내가 계속해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넣어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유는 알게 해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이유도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 과정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한 성읍으로 하나님 올라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올라가라. 그럼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다윗이 아래에 어디로 가니까 그러죠.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영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잘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 그리고 장래 이후를 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윗이 왕좌에 오르는 것만 남았습니다만 다윗은 첫 출발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이제 내가 올라가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첫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또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 긴 유랑 생활을 통해서 체득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대로 충동대로 막 했을 때에 그가 그의 생활이 얼마나 귀찮았는지 기도 없이 블랙헤드로 망명을 했다가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겨우 도망을 쳐서 살아나온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아하, 아무리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냥 도망을 가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꼭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다윗은 체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꼬치꼬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그 헤브론 그곳은 조금 전에 살펴보고 왔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다윗을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수해 주었던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그곳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 하나님에게는 그 장소가 참으로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다윗을 올라가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그 장소에서 계속 이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남몰래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소, 은밀한 그 장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장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금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치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장소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정도로 그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셨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셨다면 그 장소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갈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곳에서 나를 그렇게 예배하고 나를 사랑했다. 다윗을 바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로 부르시는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내게 예배했다. 너도 나에게 이곳에서 예배하자.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려 7년 6개월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그곳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마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아마 다윗의 생각이었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아, 여기 헤브론에서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남쪽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서 7년 6개월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지만 남쪽 유다의 한 개 지파, 그리고 어쩌면 또 그때도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두 개 정도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무려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반쪽만 이루어졌죠. 왕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기차게 훈련시키셨던 것이 바로 기다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끝으로 훈련시킨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의 자리에 나아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때는 굉장히 충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이 다윗이 그 거치었던 숨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분노하면서 일어나던 그 모습이 죽을 때까지. 아비가의 남편이었던 나발, 그 나발이 다윗을 조롱을 했죠. 양털 깎는 그 잔치 자리에 종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키고 보호를 해주었으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누구냐 그러죠. 요즘 주인의 밑을 떠나는 종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말을 다윗이 듣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죠.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남자들을 살려두면 분노해서 칼을 차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충동이 심했습니다. 다윗의 속을 긁어놓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참지 못하고 살육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죽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왕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죽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추가 땅에서 뽑혀서 김치가 되어서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다섯 번 죽는다고 그러죠. 처음에 배추를 땅에서 뽑을 때 한번 죽습니다. 근데 그 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뿌리와 밑동을 자르죠. 그때 두 번째 죽는다고 그러면 세 번째는 언제 죽습니까? 소금으로 절일 때.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결혼 초기에 고생을 참 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김치를 담갔는데 며칠 뒤에 그 파김치 또 백김치를 먹으려고 이렇게 그 집을 냈을 때 파가 이렇게 살아서 올라오고 있고 유채꽃 그 김치 그 유채꽃이 이렇게 피어있고 노란 꽃이 그랬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으로 죽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소금으로 죽일 때에 세 번째 죽습니다. 그럼 언제 또 죽습니까? 젓갈과 가진 양념들, 마늘 양념들을 다 버무려가지고 버무릴 때 또 한 번 죽죠. 마지막 다섯 번째 언제 죽습니까? 그렇게 한 김치를 통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을 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비로소 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마음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을 하실 때에 좋은 환경만 허락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로 힘들게 하는 이웃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다윗에게 이때까지 그래서 기다리신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셨던 그래서 왕이 되게 하신 이 다윗,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사실을 알렸죠. 사울, 죽은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요, 이 요단강 저쪽에, 북쪽에서 저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었죠.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자손에게 그럽니다. 일주일 말기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암몬 자손이 그럽니다. 좋다. 일주일 말기를 줄 테니까 만약에 너희를 구원할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고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겁을 떨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하겠습니다. 그랬죠. 대단한 치욕이었습니다.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것은 고대한 전쟁을 갈 때에 왼손으로 방패를 들었습니다. 자, 왼손으로 방패를 들면 왼쪽 눈이 가려지죠. 창은 오른손에 들었습니다. 찌르기 위해서는 보아야 되는데 오른쪽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왼쪽 방패로는 눈을 가리고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창으로 찌르는 것이죠.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겠다는 것은 앞으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왼쪽 눈은 있어야 농사도 짓고 너희가 우리의 종으로서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이런 치욕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때 누가 구해주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있는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치죠. 그러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사울에 대한 생각이 다른 어떤 지역 사람들보다도 더 우호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신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서 그 시신이 베시안 성벽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길르앗 야베스 장정들이 다 일어나서 밤을 새워 달려가서 그 목잘린 시신을 거두어서 돌아와서는 장사를 지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사울이 죽었을 때에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아마 죽이실 거다. 나는 그러니까 그 왕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그가 죽어야 내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그만 한쪽 구석에서는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하게 도망다니던 이 생활도 이제 끝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안 미웠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부모님들까지도 피난을 와야 되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빨리 이 상황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모든 상황은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시신을 가지고 온 장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에게는 아직까지 어쩌면 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길럿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그렇게 더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길럿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는 힘이 없었죠. 지금은 남쪽 유다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힘도 있고 세력도 있고 지지 기반도 이제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배경이 달라지면은 배경이 갖추어지면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했던 사람도 교만할 수도 있고 늘 기도하던 사람도 갑자기 분노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죽이고자 끝까지 따라다니던 사울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을 선대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왕의 입장에서는요, 싸움을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보통 왕들이 택하는 방식이죠. 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만들어갔던 이 다윗의 모습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단순히 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면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손에 군사력이 있었지만 복수할 마음을 전혀 품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평생을 다듬어 가시죠.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들이 오늘도 작용을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 이렇게 변화가 되어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그러했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연단받고 연단받고 끝에 가면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가서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원수처럼 여기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왜 미워했을까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는요, 지금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연단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죠. 뜻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태어났을 때에 사울 왕이 보기에 좀 부끄러운 어떤 이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보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나라가 또 생긴 겁니다. 사울의 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만은 그대이 다윗은 이제 수많은 연단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7년 6개월을 그곳에서 더 기다립니다. 이 7년 6개월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그의 실세했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습니다. 사울의 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체크가 되는데 이 7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루어주기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저렇게 되어서 가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10여 년이 넘게 기다려왔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무려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단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기다려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죠? 나 그 순간, 그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정적들을 다 없애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려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루만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다 되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어루만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합니까? 그리고 나올 때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인도해 가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빨리 오시겠다고 약속은 해놓으시고서는 이렇게 안 오실 수 있다니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다가 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들어가는 것을 볼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들어가는 것을 볼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함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깊이 교제하는 헤브론에서의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시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